아멘.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저녁에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그리고 일반 승객 151명, 또합 476명이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 여객선이 출항을 했습니다. 특별히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은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에 3박 4일의 수학여행의 푸푼 꿈을 안고 사고 전날인 화요일 오후 6시경에 인천항의 정박해 있던 세월호에 승선했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은 저녁 오후 6시경 출발 시간이 돼서 세월호가 백고동 소리를 크게 울리며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수학여행 한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채 세월호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배 안에서 보낸 후 다음날 16일 수요일 오전 8시 49분경에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를 지나면서 조류 흐름을 잘못 파악한 조타수가 급격한 선로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는 천천히 침몰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선박 실내 방송이 승객 전원은 가만히 제자리를 지켜라고 방송함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학생들이 대부분 희생된 사건이었습니다. 탑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희생되고 172명만 생존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첫째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것. 두 번째는 침몰하는 배의 구조작업에 최고의 책임과 사명이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늦장 대응에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정부와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작업 등등의 이유로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유족들의 아픔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던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던 늑장 구조작업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성난 파도에 휘말려서 격심한 진동과 흔들림으로 좌초직전에 있는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한쪽의 여객선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최고의 여객선이다, 안전하다, 편안하고 행복하다, 가만히 있어라 등등의 안전불감증의 소리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V 뉴스에 과학적 발전상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1초 딸깍 하는 1초 사이에 7바퀴 반을 도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으로 지구를 7바퀴 반, 1초에 달까갈 때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면 빛의 속도죠. 그렇게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240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감지하는 최신 전문 관측 장비가 충남 대덕에 세워졌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경이로운 과학적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더 발전되어 있죠, 과학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천문안을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순풍에 돋달고 안전하게 순항만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차원의 지구 종말이나 인류 종말이 아닌 과학적 차원에서 보는 지구와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지구 환경 파괴, 온실가스 배출 등등으로 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끔찍한 재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행성과 행성끼리 충돌해서 파멸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위험이 있고 북한 같은 나라의 핵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오는 기상이변과 자연질서의 변동이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계 도처에서 국경 분쟁과 종족 간의 갈등,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상과 테러와 재난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도 그것을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재난을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봐도 구태역 강변로 불난 마을 이야기만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의 격동과 격변의 소용돌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0년간 퍼 써도 남을 석유와 식량을 비축에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대학을 세우고 경찰서를 짓고 1인당 국민소에 1만 불을 넘는다고 해도 역시 이런 재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동 압박에 좌초됐던 세월호는 최초 6시간 이상이나 가만히 있으라 괜찮을 것이다 라고 안일한 대처가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 파멸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교회가 할 일은 침몰선에서 빨리 나오라. 빨리 탈출하라. 시간이 없다. 라고 소리치는 것.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전복될 세월호 같이 겁없이 돌진하는 현대 문명과 인간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다가는 파멸한다는 사실과 여기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다발로 쌓아놓고 돈 벌기를 그냥 정신없이 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마음속에 참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고민도 말도 못할 고민도 엄청나게 쌓여있고 그 고민 때문에 길고 긴 밤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학문과 지식의 경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참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들락거리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와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나간 2023년도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영성교회를 복구합시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명성교회를 복구하도록 주신 특별하고도 가장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신 것, 이것이요, 이 지구상에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죠, 잘. 한국교회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과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네.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풋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 했는데 이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최고 최대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뜻으로서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맡겼으니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복된 은혜와 축복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명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따릅니다. 어떤 화가 뒤따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복된 축복이고 천사도 이 사명과 직분을 허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을 힘쓰라. 때가 오든지 안 오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는 가르침으로 경치감에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유와 조초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직무가 뭐죠? 전도자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요, 바른 교훈을 참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는 세상이래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세월호같이 겁없이 돌진하는 현대 문명과 인간들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과 직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와 사명은 예사로 가볍게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될 은혜와 축복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악독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사명을 주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싫어서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배가 가는 앞에 내려서 배가 못 가도록 만들어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지금 전복 위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중재시키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었죠. 선원들이 요나를 떨어다가 바다에 빠쳐버립니다. 그 태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배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인간이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가 탁 빠지는 그 지점에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놨다가 요나가 탁 빠질 때 입으로 확 삼키게 만들었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 3일간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억지로 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 배를 물고기 배 속에서 그것을 타고 니느웨에 갑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너무나도 큰 성인데 요나를 니느웨에다가 투하시키고 하나님 다시 요나에게 요나야 말씀을 여기서 전해. 그러니까 자기 이제 도망갈 수 없으니까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입니다. 요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걸 하기 싫으니까 그것도 하기 싫은데 거기라도 해야 되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랬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요나의 한마디 말씀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종에게까지 회개하고 다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분별의 진리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불변의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왜 자기가 가기 싫어하는 그 땅으로 요나를 깍하니 추려해서 잡아가지고 니느웨에 보내면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까? 인간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인간 요나에게 하면서 네가 가야 돼. 그래 또 말 안 들으니까 거기 물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니네가 억지로 토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나요? 하나님이 그냥 천둥 벼락을 쳐서 그냥 하늘에서 소리를 발해서 너희 백성들아 회개해라 내가 40을 보면 벼락을 때려서 너희들 전멸시켜버릴 것이다 하면 더 확실하게 할 것 아니요. 뭐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인간에게 하면서 요나에게 하면서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 무릎 꿇듯이 사정을 해서 요나 네가 가서 전파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사의 승리 영혼 구원의 전도방법은 천사를 동원한다든지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직접 나서고 하기 싫어하고 또 약하고 용기 없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하면 참 좋겠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두 손 제기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주의자 그냥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뭐 여기 인삼 1인 2로서 분호표 받아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좋겠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핍박하는 것부터 먼저 때려가지고 여기 딱 또 앞에 이게 무릎 꿇고 앉도록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확실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예, 가서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가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시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복음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우주 가운데 최고의 은혜요 축복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 아니면 그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니느웨에 요나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요나를 다시 구출해서 니느웨에서 살려서 니느웨로 보낸 것은 복음 전파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로마 군대의 중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 더불어 하나님의 경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라고 했어요. 로마 군인입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까지 지배하고 있었을 때 당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파견 장교 중대장 고넬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그래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전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요.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이상해요. 시몬을 청하라 그래요. 또 천사가 고넬료가 나타났으면 그만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이왕에 나타난 김에 베드로가 할 말을 천사가 그 자리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베드로를 또 굳이 택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왜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참 이상해요. 그 사도가 와서 너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천사가 바로 말하면 될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천사는 유보하고 하나님도 유보합니다. 말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교회를 안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아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안 합니다. 여기에 와서 이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로서 교회에 주신 특권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까지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셔서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죽겠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였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랬습니다. 고넬료는 그와 그의 식구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렇게 해서 설교가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설교, 베드로 주는 설교를 듣고 그 가족 전부가 회개하고 그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드디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도 꼭 같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진리인 복음의 메시지만큼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복잡하게 힘들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야 할까요? 천사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만큼은, 복음의 메시지만큼은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또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으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은 바로 요나에게, 베드로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고귀하고 최고의 사명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네, 이걸 맡기셨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것이에요. 네가 가라고. 우리 찬송가 508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허무하게, 이해 보세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허무하겠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뭐예요?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서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천사도. 왜냐하면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깨나게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백배의 축복받을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8장 2절 3절을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508장 2절 3절.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신 천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천사도 이 사명 가지기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이 직책이 너무 귀하고 너무 큰 축복의 영광스러운 직책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복음 전하기를 흠모하고 있대요. 그 직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배려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이 좋고 큰 축복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얼마나 한국교회 역사했는지, 와,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전달을 말만 안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네. 왜 내가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활 간섭하듯이 네 종교 바꿔라고 이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사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못 깨닫고 있어요.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사명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 사명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빚을 갚는 심령으로, 빚을 갚는 심령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빚을 갚는 심령으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살아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말씀을 두 개를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 빚을 진 자인데 반드시 이 복음의 빚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랑거리는 못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남의 빚을 주고 살던 사람이 빚을 갚게 되면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생색을 내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남의 빚을 갚지 않고 순두리째 삼켜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생색내고 자랑한다면 빚을 갚으면서 떠들어대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할 일이지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데 이 화라는 말은 빚을 지고도 그것을 갚지 않는 사람을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의 그 내용을 보면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면 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금 한 달란트는 34kg이죠. 금 한 달란트는 34kg. 그러면 1만 달란트라면 금이 몇 톤이냐? 340톤입니다. 금 340톤 현시가로 대략 환산을 하면 16조 원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 돈이 얼마냐? 16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빌려준 주인이 그 사람에게 너와 내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자 이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참으면 내가 갚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를 불쌍해진 주인은 그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꾸어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고짜록 꾸어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돈 빨리 갚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얼마 동안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애원을 부르치고 그를 고발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당시에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옥에 가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림장에 짝이 없는 이 광경을 본 동간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은 당장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네가 나한테 애원하고 빌기에 내가 1만 달란트를 당하게 주었는데 너는 네 친구의 애원을 부르치고 100달란트 때문에 옥에 가뒀단 말이냐? 천만한 후에 그를 당장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빚을 안 갚으면 화를 당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뭐 합당한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무슨 공력을 세웠습니까? 아무런 공력이 없어요. 공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당장 갚자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빚은 천천히 갚아도 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빚, 복음의 빚진 것은 당장 갚아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은 유예받을 수도 있고 탕감받을 수도 있지만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것은 기만이며 사기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 복음의 빚은 다 갚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빚 갚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빚은 안 갚으면 화,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읍시다, 여러분. 그리고 빚진 죄인이 되지 맙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이게 원형교회의 모습이고 원형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유자들에게 종이 되어서 섬겨줌으로 복음을 전해라. 둘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라. 셋째는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복음 전해라.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주는 것.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전도 지침, 오늘 본문의 전도 지침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전도사에게 적용해야 될 대표적인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문의 복음 전할 경우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의 때에는 이게 맞는 거지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네 가지로 복음 지침, 복음 전하는 데 지침을 맞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어떤 경우에는 첫째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줘. 두 번째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죠. 시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나도 청년회장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는. 셋째는 믿는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마지막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지 부류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지 않는 불신자인데 이런 사람이 전도할 때는 이사야서 53장 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뭐 핸드폰에 요즘 성경 앱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앉아서 이제 뭐 커피숍이나 앉아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련되었을 때, 불신자에게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이사야 53장 6절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요 두 구절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전은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처방. 요한 1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믿다가서 타락한 사람에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걸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 처럼 잘 하다가 그냥 갯길로 가가지고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처방은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저는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준다. 네가 회개해야 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되고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 믿는 이름 믿는 너희에게서 쓰는 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있음을 알게 하라 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의심하지 말라. 이거를 얘기해 주죠. 그리고 네 번째 믿긴 하지만 신앙생활은 늘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또 실패하고 신앙을 잘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잘하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금방 그것이 허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러나 이것이 있어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거를 알려주고 읽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요 우리의 투쟁과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믿음의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승리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승리는 이래서 얻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도록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만 영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자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승리자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불연속이에요. 연속적으로 쭉 가면 참 좋겠는데 믿음은요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실패하고 그래요. 이 실패는 자꾸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두 번이지 평생의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영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내 마음에 영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주님뿐만 아니라 승리의 주님도 내 속에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성공이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위해서 최고의 초청 비유와 전도 비유 다섯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야 됩니다. 전도 대상은 지금이라도 정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시라고. 이런 영혼이 있습니다라고.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전도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같이 나타나게 기대를 하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최선의 배려와 정성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최선의 배려를 해야 되고 정성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넷째는 초청 대상자에게 신앙과 행위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도 모범 다 안 되면서 교회 나오라고 말할 염치가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 반 친구들을 전도하려는데 지가 공부 꼴찌하면서 교회 가져가면 도로 절로 가자 절에 다니는 애가 1등한다면 이 절에 가면 1등한데 이래 가면 도로 꺾여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맨몸이었어요? 몸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행위에 몸을 믿어야 된다. 다섯째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이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시작한 교회 복구 운동이 마치 핵폭탄이 폭발하듯이 폭발하도록 위해서 그리고 핵분열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분열해서 그 수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 모두가 전도 특공대 또 전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그래야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십시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왜 잘 갔던 세월호가 제주도의 근접한 진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서서히 침몰하는데도 300명이 넘는 꽃다운 고등학생들이 구출을 받지 못하고 가만히 몰살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왜 인도에서 열차 전복 사고로 엄청난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났을까요? 왜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재난을 당하게 될까요? 작년 10월 헬로윈 데이 때 서울 이태원에서 상상 못할 참사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북한 공산주의 나라는 무슨 핵으로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한반도에 세계의 긴장감을 주고 있나요? 이거 왜 참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공산주의와 모든 참사와 죽음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술술을 부르지 못하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하여금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내라려 오신 예수 전도에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로 막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막아야 합니다. 예수의 세력이 확장되고 예수의 나라가 이 땅을 온통 점령해버리면 마귀는 발붙일 곳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기를 원한다면 영생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합시다. 전도합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따라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장 복된 축복이고 천사도 이 사명과 직분을 가질 수 없기에 이 직분에 대해서 흠모하는 것이라고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는 반드시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피절감된 심령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란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지 이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에서 죄사함과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능력적 삶을 사는 부활의 권능을 전하라고 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반드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안 전하면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에게 화가 미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도의 고귀하고도 귀중한 사명을 맡겨준 줄 믿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잘 전함으로 백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전도왕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한결같이 간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전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 세 가지. 첫째는 전도하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반드시 회복시켜주더라. 암에 걸려도 암이 낫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회복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왕성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점과 자녀들이 잘 되더라는 축복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빚진 죄인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백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